지난 15년 동안에 있었던 이 그림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의 트레이딩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 섹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을 논해본 적이 없어요. 10년 넘었는데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까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에 KOL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나갖고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유나 이제 K-오일은 국가 인프라 같은 느낌이어서 뭐 그냥 경기 좋으면 좋고,
맞아요.
안 좋으면 안 좋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번에 이란 전쟁을 계기로 뭐 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과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10년 넘게 명함이 베스트 애널 하나증권의 민재성 수석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다.
네. 여기저기서 좀 많이 좋아하시고 얼굴로 베스트 애널 뽑히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는 위원님 리포트 네. 항상 이렇게 참고해서 보는데, 제가 정유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에너지 산업 동향 같은 거 보려고 위원님 네. 리포트를 항상 챙겨봐요. 그리고 정유사들한테도 뭐 물어보면은 자기네가 설명하기 귀찮으면 위원님 거 리포트 주더라고. 워낙 잘 쓰시니까. 네네. 근데 저는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란 사태 딱 벌어지고 나서 애널리스트는 일반 셀사이드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주식에 대해서 이제 뷰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추천 종목 없음.
아, 저도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거 몇 주 동안 이어졌어요. 이란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추천 종목 없음. 이거를 몇 주 동안 지금 하셨고.
와, 이게 베스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그때 어떤 상황을 좀 보셨던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호르무즈 사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러브 전쟁 당시 대비해서는 지금의 펀더먼털이 더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가 레벨은 여전히 WTI 기준으로 100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러브 전쟁 때는 120불까지도 갔었으니까요. 그 당시보다는 사실 더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금 유가 레벨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 상황이 지속이 돼버리면 글로벌 IBS들에서 경고도 하지만 150불 이상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종전이 돼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1분기에 반대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재고 관련 손실이라든지 역내긴이라든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오히려 1분기와는 반대로 실적도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더 올라도 문제고 하락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은 사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원래 소재 산업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유가가 안정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기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QOQ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망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지금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아, 가격의 변동성, 특히 이제 원유의 가격 변동성이 클 때에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업황에는 되게 안 좋군요.
맞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지속된다라고 가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별로 실적에 대한 뷰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네. 저희는 이번에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어? 라고 하는 걸 전 국민이 아니라
누가 보면 우리가 산유국인 줄
전 세계가 느끼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전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유 산업의 글로벌 안보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조 기자 얘기가 이제 결국 이제 장단기를 좀 분리해서 보는 건데.
분리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이제 올라 있는 상태니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담이 생겨가지고
수요가 꺾이고
수요가 꺾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재고로 갖고 있던 게 높으니까 단기 실적이 안 좋은
재고평가 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이조 기자 얘기대로 구조적으로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왜 우리
산유국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서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정유사는 원유 시장에서는 스윙 프로듀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네.
제품 시장에서는 스윙 프로듀서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이유는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휘발유라든지 디젤, 항공유를 생산을 하잖아요. 이 규모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5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마켓쉐어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이 어디냐라고 보면 중국이 1등입니다. 대략 20% 가까운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2등이 미국, 3등이 러시아입니다. 4등이 인도.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 수출이 다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근데 딱 특징들이 네. 다 자기 거 쓰는 애들이네요.
내수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러니까 중국은 20%라고 하지만 자기 거 쓰는 거고.
맞습니다. 네.
미국도 자기 거 쓰는 거고. 러시아는 뭐 팔긴 팔지만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가
인도도 설비가 모자란 상황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출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거에는 진짜 영향력이
맞습니다.
세겠네요.
그래서 5위권인데 절반 정도를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의 트레이딩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윙 프로듀서가 석유 제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스윙 프로듀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수출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비중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절반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캐파가 4%니까 네. 절반을 수출하거든요. 물동량으로 따지면 글로벌에서 2%가 넘긴 할 거예요. 물동량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출 통제를 네.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가 없어요. 가동률이 거의 풀가동인데 재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막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6불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고 러시아는 설비 절반 정도가 지금 타격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제대로 안 될 거고 인도는 본인들이 쓸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 지금 수출이 줄다 보니까
네.
우리한테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아시아의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캐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으니까 우리한테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한다. 그래도 중국에서 어차피 밖으로 나가는 물량이 별로 없었으니까 별로 데미지가 없는 건데
네.
우리는 원래 밖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많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한다. 그러면 데미지를 입는
네,
국가들이
그렇죠.
훨씬 많아지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4월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좀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예전 대비.
네.
호주에서도 많이 받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유를 빨리 줄 테니까 만들어서 휘발유나 항공유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달라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죠.
아.
네. 그래서 그 원유의 우선 접근 순위가 우리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이제 결국은 수출하는 국가가 없으니 한국에게 먼저 줘야 이게 수출 시장에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이게 물밑에서 네. 협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게 원유를 줄 테니까 우리는 정제 시설이 없으니까 원유를
맞습니다.
줄 테니까
네.
물론 니네 거 쓰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수출할 거는 우리 먼저 좀 배정 좀 해줘.
네.
뭐 이런 식의 협상들도 가능하겠네요.
중동도 마찬가지로 중동도 지금 정제 설비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잖아요.
네.
어쨌든 그 지역들도 휘발유나 항공유나 디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여수나 이쪽에 보면 탱크들이 원유 탱크들이 많잖아요.
네.
원유를 갖다 놓을 테니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동으로부터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원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뭐 정유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 원유가 있으면 일본에도 정제한 설비가 있잖아요.
네.
차라리 저 원유를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게 낫다.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
네.
있다. 시설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시설이 되게 좋다는 얘기는 좀 어떤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도화 설비가 잘 돼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로 중질 원유, 중동에서 나온 중질 원유를 쓰는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설비들이 개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걸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들이 우리에게 먼저 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을 갖고 와도 네. 우리가 더 많이 뽑아낸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좀 이러한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뭐 수량이 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중동의 원유 의존도를 뭐 낮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이후에도 되게 지속될 수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받아 쓰지만 이 원유가 경질한 원유다 보니까 다 100%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개조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국이 원래는 중질 원유를 중동으로도 많이 받았었어요.
네.
네,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쭉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2015년도, 10년 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설비 개조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정유사들이. 본인들이 생산되는 WTI 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설비 개조를 하면서 그 뒤부터 이제 자국의 원유를 받았어요.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미국 원유라든지 이런 원유를 쓰려면 설비 개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교수님들이 제안하는 게 설비 개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정유사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개조를 하지 않겠냐라고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하에 설비들이 개조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 원유라든지 다른 뭐 서아프리카산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았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궁금한 게 경질류는 비싸게 받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중질류를 지금까지 썼던 건 중질류는 싸니까
네.
싸게 받아와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만들어내면 비싸게 팔 수 있어.
네.
좋았는데 경질류를 받아오면 설비 개조를 하게 되면 물론 맞춰 상상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랑 또 맞물려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WTI가 상대적으로 두바이 대비해서 저렴했었습니다. 7불 정도 평균적으로 저렴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WTI가 저렴한 원유가 아니에요. 원래는 더 비싼 원유거든요.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WTI가 비쌌고 최근 15년 동안은 WTI가 저렴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미국은 싸게 정지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바이유를 비싸게 받아왔기 때문에 원가 경쟁이 떨어졌었죠. 근데 미국이 지금 쉐일분비 피크아웃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네.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WTI는 비싸지는 그림이 될 겁니다. 네, 원래대로 돌아갈 거고요.
네.
그리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비쌌지만 어쨌든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UAE까지도 지금 탈퇴를 했죠. OPEC에서.
네. 네.
앞으로는 중동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아시아 정유사들은 이제부터는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받아올 때 저렴하게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에 있었던 이 그림이 완전 뒤바뀌는 상황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원가 측면에서 아시아의 정유사들 혹은 아시아의 화학업체들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좋아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마진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네. 밑으로 내려가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벨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 오르면 같이 올리면 되는 거고 내리면 같이 내리면 되는 네. 건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레벨이 원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먹을 수
스프레드가
있는 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와 항공유 같은 경우는 서로 글로벌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거의 글로벌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돼요.
네.
제품이 이렇게 비싸게 형성이 되는데 미국은 더 싸게 정제를 했던 거고 더 화학 제품 싸게 만들었던 거고요.
네.
아시아는 비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훨씬 더 벌어져 있던 상황인데 이제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니까 미국은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고 아시아 업체들은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나라 가서도 좀 구해오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쵸. 다른 나라에서도 구해오는 건데 그러면 중동산 원유의 가격이 낮아지면 중동산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걸 다변화하는 것보다?
다변화하면서 중동 애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더 저렴하게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변화가 되면서 중동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경질 원유가 비싼 원유를 사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온다고 하더라도 네. 대량의 막대한 중동산에서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네. 거예요?
기존의 중동산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높기 때문에
70% 80% 되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약해지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좀 사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사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올라와도 중동산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력도 높아지고 협상력이 네. 높아지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한 십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의 반대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뭐 원유 공급선을 잡아갖고 설비를 깔면 오래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구조적 변화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뭐
10년에서 15년,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요? 아, 근데 우리도 설비 개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설비 개선하는데 일단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개선하기까지 자금 조달하는 기간, 네. 그 다음에 실제 설비를 개선하는 기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돼요?
보통 한 2, 3년 정도를 잡아야 되긴 하죠. 근데 그 이후에 공격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좋아질 텐데 그 전부터 지금 이미 오펙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네.
중동도 지금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온다라고 봅니다.
설비 개선 전에 수익성 개선이 먼저 나타난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중동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그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하게 변화해지는 거니까
네.
대세가 그렇게 간다는
네.
거고 단기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지금 워낙 그 정제시설들이 많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쟁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설비들 자체가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보 상황 자체가 기술자들이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 네. 부품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 설비가 지금 타격받은 규모가 대략 중동이 한 4% 정도 글로벌 캐파에서 타격을 받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가 한 2%,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동에서 타격받은 거와 러시아에서 타격받은 것만 하더라도 6, 7% 정도 되거든요.
와,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근데 원래 우리가 1년에 1%만 증설이 돼도 많다라고 합니다. 1년에 1%만 증설이 돼도
많은데 7%가 부족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중동의 정제설비와 러시아 정제설비가 쉽게 정상가동을 못할 테니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정유사들은 마진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저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네. 중동 국가들이 저장고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장고가 없으면 더 이상 생산을 못해서 유정을 멈춰야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근데 유정도 새로 만약에 다시 이제 정상화가 돼서 다시 개발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돼요?
이게 기름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아예 지금 탱크가 차 있어서 생산 아예 멈춰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 왁스 축적 현상이라든지 부식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아마 큰 광구들 같은 경우는 유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를 비워내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또 걸릴 텐데
네.
탱크를 비워내야지만 유정을 가동할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한 달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탱크를 비우는데 사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양쪽에 배들이 갇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안에 있는 배들이 다 하나둘씩 나와야 되고 들어가서 이제 그 탱크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탱크에 차 있는 기름을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전쟁이 난 지가 지금 67일인가 아마 지났을 텐데
네.
왕복 항차가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45일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사이클 넘어간 거예요.
사이클이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만의 적체 현상이 엄청 심해질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줄줄이 막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 적체 현상이 워낙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탱크를 비워내는데도 시간이 꽤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유전을 재가동하면 또 한 달이 걸리니까 아마 총 걸리는 시간은 꽤 될 것 같아요. 두 개 분기 정도.
이게 한 달이라고 하는 게 적체 현상이 없을 때 한 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탱크를 비워냈을 때
근데 이게 적체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이게 기간 예상할 수 없겠으나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네요.
그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예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전에 2021년도에 수에즈 운하가 막힌 적이 있었어요.
네.
배가 한번 침몰해서 네. 그때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60일에서 100일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때는 단방향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양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 우리 코로나 때 그 LA 쪽에 배 들어갔다가 거기 네. 적체 그 사람들이 물건 내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적체돼가지고 배 다 떠 있었잖아요 거기.
네네.
그거 해소하는데도 몇 달 걸렸거든요. 그거는 사실 질병에 의한 문제였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분리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정유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네.
원유 쪽에서는 이걸 퍼오고 뭐 그랬을 때 원유 시장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정유 쪽에서는 우리만 파괴가 안 됐으니까
네. 네. 그렇죠.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풀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오 이거
그렇죠.
굉장히 네. 큰 네. 마진을 보면은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아니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만 싸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외국에는 좀 비싸게
팔고 네네.
원유 가격은 빠르게 떨어질 텐데 이제 우리가 받아오는 가격은 좀 싸게 금방금방 받아올 텐데 제품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질 거니까요. 벌어지는 스프레드를 계속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장기적인 거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여쭤보는 건 시장 상황 자체를 판단하는데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하기로는 왜 조선이 갑자기 한국으로 넘어왔냐라고 할 때 전쟁 당시에 막 독일 그 전에 독일도 배 잘 짓고 했었는데 막 파괴되고 막 이러는데 한국은 새거를 잘 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파괴된 중동 지역의 정유 시설들
네.
다시 지을 땐 또 새롭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사실 새롭게 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됐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고치면 돼서 새롭게 짓는
아, 새롭게 짓는 건 아니에요? 아,
저는 이게 갑자기 중기가 생겼네. 단기, 중기, 장기에서 말씀 네네. 들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그 구간이 있어서 실적 변동성이 좀 생길 거라는 거고 중기로는 그 고치는 시간이 네, 좀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고치는 동안 우리는 투가동하면서 아,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맞습니다. 거고 장기로는 그 에너지 패권의 변화, 그러니까 중동산 그렇죠. 원유의 의존도를 낮추려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의존도를 낮춘다는 건데 파는 입장에서는 고객님이 떠나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얼마까지 해드리면 저희랑 거래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이걸로 네. 좀 잘 될 거니까 중기장기 쪽은 일단 우리나라 정유산업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으네요. 네. 아,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잘하네요.
그렇죠. 네. 오랜 기간 동안 고도화 설비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힘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안 했대요?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나라는 자기가 산유국인데 정유시설이 없어갖고 뭐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호주가 정제설비의 절반을 한 4, 5년 전에 없앴습니다.
절반을?
절반을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수출 상대국 중에서 1위가 호주입니다. 네, 2위가 일본이고요. 네. 일본도 지난 몇 년 동안 설비를 계속 없앴죠. 싱가포르는 원래 트레이딩 허브니까 싱가포르로 3위 정도로 나가고 4등이 미국입니다. 수출 상대국 3위가 미국.
우리가 미국에다가 수출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이 지역들이 다 보면 설비를 다 없앴던 지역들인데 왜 없앴냐면 친환경 열풍이 엄청 불면서 설비들을 이제는 정유 설비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오래된 노후 설비들이 다 없애다 보니까 이쪽에서 쇼티지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쇼티지 난 지역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K자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이긴 한데 네. 저는 설마 정유에다 K를 붙이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K반도체 뭐 이런 거 붙였는데
맞아요.
와 이게 정유시설이 고도화되어 있는 데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글로벌 캐파를 유지해주는 되게 맞습니다.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거를 꼭 이게 사고가 나야 고마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왜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도 정유 설비를 노후화된 것들을 없애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걸 좀 쭉 버티고 계속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학 설비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화학 설비는 오히려 정유보다 더 큽니다. 규모로 따지면 글로벌 4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설비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납사가 필요한데 네. 납사를 조달하는 방식이 외부에서도 사올 수가 있지만 정유사에서도 생산되는 비중이 꽤 네. 크거든요. 네. 우리가 납사를 조달하는 비중이 내수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유사가 돌아가야지만 화학 설비가 돌아가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돌릴 수도 있는데 이 수직계열화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유사들도 폐쇄하지 않고 쭉 돌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구조적 경직성이 좀 있긴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전에는 구조적 경직성이 구조조정을 좀 저해한다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안보 상황이 생겨버리고 나니까 인프라 유지가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화학 얘기도 좀
그러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화학은 그 나라에서도 이제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합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전쟁 상황까지 이렇게 같이 좀 버무려서 좀 화학업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쟁 전에도 사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면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1, 2월 달에 실제로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고요. 이유는 지난 4년 동안에 공급 과잉이 너무 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 한국도 다 너무 힘들어졌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들고 나왔고 한국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구조조정 굉장히 세게 발표했었잖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1, 2월 달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만하게 좋아질 뻔했었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더 설비를 많이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여천 NCC 같은 업체들이 원래 공장 하나만 끄겠다고 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두 개를 꺼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조조정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중동의 정유 설비도 타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유 설비가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화학 설비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중동의 석유화학 설비 비중이 글로벌에서 16% 정도 됩니다. 그 설비 중에 얼마나 지금 타격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추측컨대 이란 캐파가 4% 정도 되기 때문에 이란 캐파 정도는 아마 현재 지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중동에서 증설이 예정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존 설비도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인프라 뭐 구축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보면 아마 증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도 증설이 예정돼 있던 것들이 오히려 증설이 안 되고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전쟁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상황이 연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진 건 맞습니다. 네, 글로벌 구조정이 더 가속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약간 그 단기 중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납사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화학회사들이 옳았구나. 뭐 지금 어차피 한 번은 접을라 그랬는데 네네. 이게 원자재가 올라가면 공장 돌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꺼버린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중기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꺼버린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재개를 하려 그러면은 재개할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쇼티지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또 거기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가 중국이잖아요. 네. 사실 그 전쟁과 무관하게 중국은 화학 설비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좀 때려짚고 있었는데, 거기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증설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예정되어 있는 증설이 대략 글로벌 캐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됐거든요. 그거는 취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정되어 있던 증설의 한 40% 정도 됐는데 이 부분들이 제거되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중동에서는 지금 화학설비를 원유에서 바로 화학으로 하는 C2C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COTC 설비.
네, 그걸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전쟁 때문에 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프라가 다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그 투자의 우선순위가 화학 설비가 아니라 인프라가 먼저일 가능성이.
아, 원래 중동에서 그래서 COTC로 해서 화학 제품도 많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네. 전쟁 때문에 원유가 우선이 되다 보니 네. 이쪽은 좀 뒤로 밀릴 가능성.
그 원유뿐만 아니라 도로도.
뭐, 네, 도로뿐만 아니라 뭐 전력 설비들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네. 인프라 설비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일 가능성도 있고요. 기존 설비에 대한 수리도 더 필요할 테니까
네네.
증설은 아마 조금 후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전쟁 났는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우리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잖아요. 인프라 다시 지으려면은 좀 재건 수요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건설도 수요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뭐, 아까 얘기는 못 드렸지만, 중동을 대체하려고 하는 아시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데, 마침 지금 글로벌 슈퍼메이저들이 진출하는 지역이 브라질이라든지 서아프리카 같은 심해 시추를 하려고 지금 진출을 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해 시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조선사들이 수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양 플랜트.
네,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원유 시장의 변화, 가스 시장의 변화는 저희 소재 산업 정유화학에도 영향을 주지만 산업체 전반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산업체에 대한 캐펙스 사이클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재건 수요도 있고 그래서 소재와 산업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원유 시장의 변화, 가스 시장의 변화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과거에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결국은 그 유가가 진짜 높을 때는 해양 플랜트가 그래도 좀 효과가 네. 좀 있었는데 유가가 좀 떨어지고 나니까 해양 플랜트의 차산성 문제가 맞아, 생기면서 거기가 막 부도가 나기도 하고 결국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중동산 원유에 대한 다변화의 필요성 때문에 해저 시추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중동산 원유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심해 시추가 또 비싸면은 나중에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인 레벨이 낮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렴해진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아마 유가는 전반적으로 조금 예전처럼 60불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70불 이상에선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가가 60불까지 떨어지는 그림은 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네.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바닥을 친 정도입니까? 아니면 화학산업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시나요?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업사이클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재건 수요라든지 글로벌 산업재 수요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 감안해 보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해양 플랜트 얘기가 자꾸 마음에 드는데 아니 해양 플랜트가 그 자체로 조선업도 되게 좋지만 기자재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맞습니다. 철강부터 해서 뭐 피팅 업체들 뭐 이런 데들도 다 같이 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가 25년도에 가장 많이 원유 매장지로 발견된 데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울트라 딥 워터인데 5에서 7km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땅을
네, 굉장히 깊은 심해 지추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 유용용 광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알래스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알래스카 원유를 일부 받아 쓰고 있는 걸로 전합니다.
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아시아까지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10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업체들도 알래스카에 대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엄청 힘을 많이 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철강 쪽이라든지 히팅 쪽 뭐 이런 쪽도 다 영향을 줄 거고 석유화학 설비들 아까 중동에서 고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석유화학 설비들 고칠 때 다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피팅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의 사이클이 철강이라든지 피팅 업체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사이클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좀 무서워요. 지금 반도체만 가지고 7천 돌파했는데 네. 코스피 7천 돌파했다고 그러니까 7천 돌파했네라고 보니까 7,300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에 그 산업재 사이클까지 같이 움직이면은 네.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게 정유 설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조달을 우리가 좀 다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류 자산 자체를 우리나라가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전
같은 것들.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지금?
부족하기는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상사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일본이 글로벌에서 LNG 트레이딩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LNG 트레이딩이 한 25%를 담당하는 국가인데 LNG를 왜 일본이 많이 했냐면 원전을 껐잖아요. 지난 10년.
네.
그러면서 LNG 발전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LNG 트레이딩의 가장 핵심 국가로 발돋움을 했던 건데 이 일본의 상사들이나 에너지 업체들이 최근에 보면 미국의 가스 자산들을 엄청 많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게 왜 그러냐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해버리니까 네. 결국은 여기서 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가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에 있는 가스 자산을 사버려서 LNG를 사올 때 가격이 올라갈 리스크를 헷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LNG를 미국한테 사오는데 이게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이걸 헷지하려면 자산을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LNG 터미널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는 헤인즈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스 자산을 일본 상사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일본 업체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부각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혹은 미국에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자산의 가치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보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의 자산을 갖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호주에도 광고가 있죠.
네. 바로사.
네. 바로사 가스전이 있고요. 그리고 SK어손이죠.
네.
EMP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쪽에도 광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산이 전통 자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산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보이세요?
제가 미국을 지난 3월 달에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을 만났어요.
네.
그 미국 그 가스 자산을 사기 위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업체들은 미국의 자산을 사기 위해서 지금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때 이란 전쟁 딱 시작할 때 2월 28일이었잖아요.
네.
그거 한 일주일 전인가? 그 바로사 가스전에서 가스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야 우리나라도 이제 가스전을 갖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생기니까 와 기업들이 나가서 진짜 그 업스트림에 있는 가스전이나 원유 유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기업에게도 굉장히 큰 이익이 되겠지만 국가적인
맞습니다.
그 인프라 그렇죠.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바로사 가스전도 2012년부터 14년을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딱 우리 가스피 가스피를 할 때 이게 딱 들어와 주니까
네.
바로 살 수 있으니까 바로 사
그래서 바로 사 아 근데 신기한 게 왜 미국 LNG 가격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헬리오브 가격 보면은 좀 올리긴 올랐었어요. 그때 올리긴 네네네. 올랐는데 심지어 그때 언제였었죠?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안 올랐어요.
맞습니다.
미국 가스 가격은 왜 안 올라요?
미국이 주로 생산되는 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할 때 나오는 수방가스가 되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원유 생산량 전망치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가스도 같이 전망치가 올라가고 유가가 강해버리니까 네. 가치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핵 여부는 떨어졌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조달 자체가 어려우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유럽도 난리 났죠.
네, 유럽도 난리 났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스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번 기회에 에너지 도미넌스를 강화하려면 이렇게 저렴한 가스를 더 많이 팔아먹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LNG 수출 터미널 다 풀리 돌아가고 있고요. 가스 파이프라인도 거의 풀리 돌아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정부에 요청하는 게 파이프라인 허가 내주는 것도 빨리 내달라고 LNG 터미널도 빨리 수출 허가 내달라고 네. 하고 있죠.
저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그 LNG 터미널이 작년에 그 투자 허가가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29년, 30년 네. 그때 가동을 할 건데 아, 그럼 배주문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게 LNG 운반소 가스정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터미널이 만들어지면은 거기 배가 같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는 그 중간에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큰 변수가 있긴 했는데 그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렇죠. 더 강화됐죠. 이번 이란 전쟁의 계기로. 카타르가 어쨌든 지금 전체 생산량이 17%가 앞으로 2-3년 동안 아웃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국에서 메워놔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보면 앞으로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허가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뭐 LNG 선과 관련된 수주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뭐야 이게 철강, 피팅, 그쵸? 조선, 네. 정유, 화학 뭐 여기가 대충 우리나라의 그 굴뚝산업으로 약간 좀 의기소침해 있는 네. 분야인데
그렇죠.
야 이게 이것까지 나오면은 근데 그게 이제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게 한국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헨리 허브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유를 가스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냥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유정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구조적으로 리레이팅되고 화학업체도 구조적으로 리레이팅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유화학 업체들이 구조적으로 리레이팅이 지난 10년 동안 된 이유가 원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스프레드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구조적인 리레이팅의 원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들 살 때 네. 그 상사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유전 사고
그렇죠.
있었고
맞아요.
사탄광산 네. 사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참 우리나라도 이제는 나라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은 네. 그런 부분들에 직접 투자도 좀 많이 하는 게 근데 그동안 경험들도 많이 쌓였잖아요. 자원 투자하다가 말아먹기도 많이 네. 말아먹고
그래서 더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쉽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 그 SK 어스온에서 그 베트남 광고 있는데 거기 아직 그렇게 상업 생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야 상업 생산이고 자시고 돌려서 좀 뺄 수 있으면 빼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거 검토하고 계시길래 그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그래도 뭐 비빌 언덕이 좀 생긴다는 느낌도 좀 있긴 있었어요.
베트남이나 중국이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도 광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엑소모빌이나 쉐브론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긴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그런 슈퍼메이저들이 브라질이나 서아프리카에 우선적으로 진출해 있긴 한데요. 베네수엘라도 이제 지금 관심권에 들어왔고요. 그쵸.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 있는 광고에 대한 가치들도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 사실 정유라는 산업이나 화학이라는 산업이 인프라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쫙 깔아놓고서 들어오면은 거기서 마진 붙여서 팔고 그러는 거라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약간은 좀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산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10여 년 동안 이 산업을 보시면서 지금 이란 사태와 거기 한국의 정유 산업을 다시 보게 되는 요 이벤트가 좀 위원님께는 좀 어떤 의미로 좀 다가왔어요?
저는 이 섹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을 논해본 적은 없어요.
몇 년 되셨죠? 10년 넘었는데 리레이팅을 한번 해본 적.
이익 전망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언이 좋으면 네. PR 3배까지도 가는데 그때가 이제 사실 주가의 피크입니다.
네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없고. 네. 저퍼가 되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약에 진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좀 앞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피어들하고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원가 경쟁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원재료가 다예요. 원재료에 대한 소싱이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저렴하면 그게 구조적인 리레이팅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은 화학 업체나 정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PER로 15배씩 되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5배는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렇죠. 지금은 3배는 아닌데 원가 구조 측면에서 너무 여리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안 되는 건데 네.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좀 약해지면서 우리가 소싱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원전 소싱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
팬데믹 때였었나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처음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지금 원유 기업을 왜? 라고 했었지만 시대가 흘러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없으면 우린 못 사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 심지어 딱 이 타이밍에 이란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정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이 모든 얘기는 우리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윤재성 하나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